히브리서 46번 메시지 왕국 보상과 혼을 얻음. 히브리서에 있는 네 번째 경고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 즉 중한 형벌과 큰 상이 언급됩니다. 이 두 구절은 중요하며 의미가 깊습니다. 이 두 구절이 네 번째 경고의 열쇠입니다. 이 서신의 기자는 우리의 구원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영단번에 자신을 드렸으며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영단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기자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며 완벽하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글을 읽는 이들이 큰 상을 받을 것인지 형벌의 고통을 받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형벌을 상급과 같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책들이 상급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만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는 상으로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면, 즉 형벌에 대한 측면을 말한 책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저자들은 이것이 그들을 곤란케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중한 형벌이 언급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한 형벌로 고통당하든지 큰 상을 받게 되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정하며 의로우며 지혜로우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어떻게 손대야 할지를 아시며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실 줄을 아십니다. 우리의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신 그분은 자녀인 우리를 대하시는 공평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신실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신실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오로지 상만을 주시며 신실치 못한 자라도 처벌하지 않으실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신실치 못한 자들은 징치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논리적이며 목적 있는 분이시며 결코 의미 없이 어떤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원에서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만일 신실하다면 그는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벌하실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영원히 안전하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생명의 법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것입니까? 지성소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성소나 심지어 바깥마당으로 물러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뒤로 물러선다면 하나님의 행정을 깨뜨리고 그의 뜻에 불순종한 연고로 우리는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언약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죄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경륜 안으로 뛰어들어야 하며 우리가 그분의 재생산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을 생명의 법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주의한다면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것에 주의하지 않고 대신 물러선다면 그분은 그의 경고에 따라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깨뜨리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생명의 법을 어긴다면 의문의 법을 어긴 자들보다도 더 중한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한 형벌과 큰 상의 문제에 관해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심지어 밑줄까지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장래 운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한 형벌이나 큰 상 중에 어떤 것을 받게 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그가 상을 받을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그는 하늘의 경주장에서 그가 버림받을까 매우 염려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그는 상급을 위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여전히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의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상급을 얻었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당신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과 멸망과 상과 벌의 네 단어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상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더해지는 무엇입니다.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생활과 공력에 따라서 받습니다. 상급이 구원과 다르듯이 형벌도 멸망과 다릅니다. 우리가 지적한 멸망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것인 반면에 처벌은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형벌은 멸망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며 멸망치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두 가지 선택, 즉 구원이나 멸망에 직면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두 가지 가능성, 즉 상을 받거나 어떤 형벌의 고통받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 회복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계시하듯 우리의 공력과는 관계없이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할 것이든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입니다. 공력에 속하지 않음. 구원은 우리의 공력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처신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우리의 공력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결코 멸망치 않음. 구원받은 자는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르침에 더 이상 주의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구원받은 자는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강한 확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결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끝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잡고 있는 두 손, 곧 주님의 능력의 손과 아버지의 사랑의 손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두 손에 의해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상급 대신 해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음.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구원받은 자가 상을 받지 못하고 해를 당하여 그는 구원을 받되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받느니라 라고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과 문맥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여기에서 지시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 상급의 문제입니다. 12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두 범주의 물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법의 산물인 금, 은, 보석과 육의 산물인 나무, 풀, 집입니다. 13절과 14절은 계속하여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 상급의 문제입니다. 만일 사람의 공력이 불타면 그는 멸망의 고통이 아닌 해의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되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바울은 이 구절을 쓰면서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해의 고통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을 통과한 것과 같으리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취하십시오. 불을 통과함으로 받은 구원은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불이 될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불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연옥에 관한 천주교 교리와 같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성경에서 구절들을 뽑거나 고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랑하여 그것을 족좌에 적어 그들 가정의 벽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 적혀있는 족좌가 걸려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 건축의 장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교회 건축을 관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 하나님과 올바르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해의 고난을 당하여 구원을 받되 불을 통과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상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10장 27절은 불같은 열심을 말합니다. 건너뛰어 12장 29절은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신실한 자들이 아닌 신실치 못한 자들을 다루며 상을 받는 자들이 아닌 형벌받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처벌은 영원한 멸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급과 구원을 분별하는 것과 같이 처벌과 멸망에 관해서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왕국 보상. 35절에 언급된 상은 왕국의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대가 아닌 오는 왕국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생활 안에서 왕국 생활을 훈련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왕국 훈련에 신실하다면 우리는 오는 세대에 우리의 누림으로서 왕국을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은 왕국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의에 의하여. 영원한 구원은 은혜에 의합니다. 그러나 왕국 보상은 의에 의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그를 위해 예비된 이 상급을 상징하는 은혜의 면류관이 아닌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장 18절에서 그는 주께서 그를 하늘에 속한 왕국으로 구원해 드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은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닌 그분의 의로움에 따라서 이 왕국의 보상을 그에게 줄 것입니다. 공력에 따라. 왕국의 보상은 우리의 공력에 따라서 주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공력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그분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는 우리의 수고를 따라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국 보상은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 주님의 생명에 의해 이룬 우리의 공력에 따라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의하여 결정됨. 이 보상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세워질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 예수는 그의 모든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천년 후에 백보좌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때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받을 것, 즉 왕국 안에서의 누림일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벌일 것인지에 대한 것만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짐. 이 보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믿는 이들 각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둠의 것들을 감추고 우리의 마음의 모사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중 각 사람은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왕국에서 누리게 됨. 왕국 보상은 장차 올 왕국에서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에 따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올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들은 왕국 안에서 적극적인 보상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안식의 쉼에 참여함. 왕국 보상은 오는 안식의 쉼에 참여함입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장차 올 안식의 쉼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곳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나누며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보상을 위하여 전력함.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상을 받기 위해 경기장에서 달린다고 말합니다. 그 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도 그는 여전히 경주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순교할 때가 임박해서야 어떤 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자기와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도 이 상을 바라. 모세도 그리스도의 능력의 고통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도 왕국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리바에서의 실수로 인해 그는 좋은 땅의 안식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언급함으로 기자는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음을 더 큰 부하로 간주하며 상주심을 바라는 그의 독자들을 격려하고자 심히 의도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더해지는 것. 왕국 보상은 5장 9절에 언급된 영원한 구원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에 근거하여 영원한 구원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따라 쉽고도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견고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후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영원한 구원 위에 더해진 보상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활과 그를 위한 우리의 일에 신실하게 되도록 하는 자극제로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공력과 관계없이 믿음에 의한 것인 반면 왕국 보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의 공력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할 만한 공력이 없는 거로 인해 왕국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신자들은 왕국 보상, 즉 오는 안식의 쉼과 그리스도의 누림과 오는 세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과는 다른 약속의 속함. 왕국 보상은 9장 15절의 약속과는 다른 10장 36절에 언급된 약속에 속합니다. 10장 36절의 약속은 4장 9절에 언급된 안식의 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는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39절에 언급된 혼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35절에 언급된 큰 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좌우됩니다. 9장 15절의 약속은 우리의 공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에 근거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9장 15절의 약속 안에 있는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에 의한 것인 반면 10장 36절의 약속 안에 있는 큰 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 안에 있는 우리의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10장 3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 믿는 이들이 새 언약의 길을 취하고 교회와 함께 남아있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핍박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큰 상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안에 포함됩니다. 10장 36절에서 보여진 약속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보상인 반면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34절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말합니다. 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은 영원한 기업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유로서 땅에 속한 것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아래 믿는 이들은 그들의 소유로 하늘에 속한 풍성을 상속받습니다. 이러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은 땅에 속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는 큰 자극제였습니다. 39절은 파멸로 돌아감을 말합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은 뒤로 물러가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멸은 영원한 멸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형벌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파멸은 27절에서 31절까지 언급된 것과 같이 새 언약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짐승의 피와 같이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들에게 대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왕국 보상이 적극적인 보상이듯 형벌은 또한 소극적인 보상입니다. 혼을 얻음. 39절은 혼을 얻음을 말합니다. 얻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구원함, 보존함, 소유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혼을 얻는 것은 우리들의 영의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교회에서 물리친 범죄한 형제를 말하면서 바울은 이런 죄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타락하고 죄지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조건적입니다. 혼을 잃어버리기 위해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물러나기만 해도 우리는 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생각, 즉 하늘이나 지옥 또는 구원이나 멸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우리의 지혜로우신 아버지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다루시는 많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혼을 얻는 이것은 왕국 보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오는 안식의 쉼을 누리기 위한 것임. 혼을 얻음은 우리의 전 존재가 오는 안식의 쉼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오는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 부분, 즉 영, 혼, 몸에 속하며 우리의 혼과 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과 구원과 변화받음을 위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혼의 구원이나 얻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혼을 잃는다면 우리의 혼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안전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며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왕국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에 대한 큰 상. 오는 세대에서 혼을 얻음은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에 대한 큰 상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혼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오는 세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서 주님의 징계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원한다면 오는 세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 특히 우리의 혼이 주님의 충만한 즐거움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고난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주님으로 인해 혼을 잃는 것으로 조건지어짐. 혼을 얻음은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혼을 잃는 것으로 조건지어집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그와 복음을 위하여 이 세대에서 우리의 혼을 잃는다면 다음 세대에서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구절이 많은 성도들에게 매우 친근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영을 소유하고 있으나 혼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혼입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의 혼을 잃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의 전 존재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누리는 부유하며 안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혼의 즐거움을 갖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혼이 고통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엄밀히 주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그들의 생활을 즐기며 큰 집들과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혼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의 혼을 잃음은 인간 생활에서 주님을 위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참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신실하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당신의 선생님은 당신에게 높은 학점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고 직장에서는 승진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혼을 잃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혼과 모든 인간적인 즐거움을 잃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날 우리의 혼을 잃는 것은 오는 세대에서 우리의 혼을 얻는 조건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서 혼을 얻는 것은 주님의 기쁨과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따르면 주님은 신실한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는 왕국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경륜적인 형벌의 문제, 즉 왕국 보상과 혼을 얻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고통인 형벌은 다름 아닌 혼을 잃음입니다. 만일 이 세대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고 당신의 혼을 얻는다면 당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의 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주님의 기쁨과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는 동안 당신은 쫓겨나 있을 것입니다. 오는 세대에서 우리의 혼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의 누림과 통치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에서 그들의 혼을 얻음으로 다음 세대에서 혼을 잃는 사람들은 오는 왕국 세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대에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혼을 잃는다면 우리는 오는 세대에서 혼을 얻고 주님의 기쁨과 다스림 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와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인간 생활의 완전한 누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큰 상입니다. 나는 이제 이러한 보상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더 주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보상을 받으면 다만 좋은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보상에 대한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을 얻으면 완전케 됨과 동등하며 완전케 됨은 영화롭게 됨과 동등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과 완전케 되는 것과 오는 세대에서 혼을 얻는 것은 모두 한 가지, 즉 그 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우리를 그의 맏아들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예정함을 입었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그의 많은 아들들, 즉 그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맏아들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늘에 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영원토록 단체적인 그분의 표현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지로 그의 택한 바는 많은 이들이 그와 동역하지 않을 것과 그분의 구원의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그분께 드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의 목표를 상급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이들 중에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실패하는 자가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그 목표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목표를 상급으로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분과 동역한 자들만이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이며 그 목표는 그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구원하고 이끌어낸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금송아지에 대한 경배로 인해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 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즉시 제사장직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레위지파, 즉 한 지파를 위한 상급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나머지 열한 지파가 멸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파를 위한 목표였던 제사장 직분은 오직 한 지파를 위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모두를 그의 맏아들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최상의 그리스도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누림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 누림을 갖는다면 그분이 다스리시러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왕들과 동반자들로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 같은 정도로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누림을 놓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누림이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을 삽니다. 비록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분을 그들의 생명과 구원자로 소유했지만 그분으로 하여금 그들 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누림을 놓쳐버렸으며 천년 왕국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다스림의 즐거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의 느슨함으로 인해 그들은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놓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오늘날 가장 높은 그리스도의 누림과 오는 세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다스림을 놓칠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경륜을 따르는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또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과 징계는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성실치 못해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면 나는 그의 훈련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훈련이 지난 후에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당신은 그분의 목표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르든 늦든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분의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내게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 중 하나는 높은 학점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낙제한 다른 아이는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고 어두운 방에 수일 동안 감금됩니다. 당신은 그가 얼마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학과를 계속해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로 공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처벌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읽고 공부하고 그의 모든 학과들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가 학교를 졸업할 수 없습니다. 학업은 끈질긴 것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그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는 또 다른 학기에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의도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하여 학기 말에는 상을 받아 그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즐김으로 그들의 혼으로 만족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이상을 잃게 될 것이며 징계를 받은 후에도 그들의 학업을 마치도록 강요를 당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기까지는 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학교의 원칙은 매우 끈질긴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이 졸업하기까지 기다릴 것이며 그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급과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표가 있으며 우리는 모두 거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에 관한 이상과 계시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목표는 그의 신실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다면 우리는 오는 세대에서 그분의 목표를 놓치게 될 것이며 우리로 그곳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징치하는 어떤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상급을 그의 구원의 목표로 예비하신 그분의 지혜에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격려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안으로 안내되고 그분의 목표가 우리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그분을 따르기 바랍니다.